오늘 넘치는 복을 받은 롯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나옴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깊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 하나님은 나의 기쁨. 이름만 들어보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갈렙의 11대 손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명문가예요. 갈렙 하면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 중에 최고의 리더 갈렙의 11대 후손.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라 시대를 열었던 박혁거서의 60몇 대 손의 박씨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굉장히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사사시대 말기에 가니까,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당연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침묵한 거 보니 그래도 복 주셔야 됩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민족적인 징계를 내리시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나오고 흉년도 들고 경기 침체도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그럴까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여러분이 읽어보시오.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면서요. 이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이끌고 기근들린 이스라엘 땅, 특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갑니다.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 악명 높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모스와 몰렉. 왜 악명을 떨치느냐?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식, 자기의 첫 번째 낳은 첫 열매의 자식을 바치는 게 최고의 제물, 최고로 믿음 좋은 그런 우상 숭배에 사악한 땅입니다. 모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부와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어떻게 모압 땅으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 가장 엘리멜렉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온 가족이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신앙생활은 무슨 얼어 죽을, 성경 말씀이고 믿음이고 기도는 무슨,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온 가족이, 믿음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자기 자식이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그 다음에 걸림돌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거의 시대가 힘들어지면 추풍낙엽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다 하는 분들도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아줌마들은 아줌마들대로, 아저씨들은 아저씨들대로 모여가지고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가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라 오직 주식입니다. 주식. 최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주식 동호회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 신조어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따라합시다. 영끌 투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탈탈 털어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투자하느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러고 망하잖아요. 쪽박 나잖아요. 대박이 안 나고 더 많이 쪽박. 그러면 한강으로 간답니다. 돈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돈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요. 돈이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고 마귀 새끼를 마치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모압 땅에 갔습니다. 쾌락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자식도 잡아 바치는 그러한 사악한 우상 숭배의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먼저는 그 가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었던 엘리멜렉 가장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10년 상관에 이민 간지 다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자식들은 죽었습니까?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이 집안에 닥친 큰 재앙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아, 10년 전에 우리 남편이 모압으로 이민 가자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살면은 형편이 좀 나을 거라고 큰 흉년했대요. 그때 분명히 나오미는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땅을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래도 남편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너무 힘드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내가 남편을 구해 오선지를 그리는 한이 있어도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권면해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육신의 소욕,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고 돈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고. 그러니까 잘 살고 행복하고 싶은데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가정 내는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그때 목숨을 걸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때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영끌 투자가 아니라 영빨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올인했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한들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느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슬픔. 제가 잘 안 먹는 탕이 있습니다. 마라탕이라고. 한번 먹어보세요. 맵습니다. 신앙의 매운맛, 조직의 쓴맛, 인생의 쓴맛을 성도들이 경험하는 때가 있잖아요. 교회의 쓴맛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은 징계합니다. 회초리 때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들지 마세요. 달게 받으세요. 그동안 허울 뿐인 믿음이었지 막상 큰 흉년의 시험이 닥치니까 자기가 잘 믿는 것 같고 늘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고백했지만 큰 시험이 닥치니까, 전염병이 닥치니까, 경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불순종하고 방황하다가 나오미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가족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둘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쫄딱 망해가지고 재산도 다 잃고 거지꼴을 하고 지금 나오면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고향에 옛날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이 포항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나 아내녀들이 볼 때에 나오미가 모압 가서 이민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돌아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꼴을 하고 왔어. 죽기보다 돌아가기 싫었을걸요? 많은 생각들이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변명, 자기의, 자기 생각,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가 모압으로 갔습니까? 이런 거 한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서 백기 투항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가지고 모압에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고난의 상황일지 모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혼의 시각에서는, 믿음의 시각에서는 실상은 큰 위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보석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기를 끝까지 돕고 동역하는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루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유익과 기회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시험이 빨리 끝나고 싶어요? 배우세요. 배우세요. 전심전력하여 배우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륜이 잘 나타나고 있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숨은 보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2000년 전에 이미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쓰디쓴 역사의 슬픔의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돌아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도와 협력해야 될 이방인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의 상태입니다. 오르바는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싶은 장자민족, 장손민족, 제사장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이방인교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섯 처녀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 오르바 교회입니다. 그런 이방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룻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계시된 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연합하여 돕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방인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나오미와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헤세드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보아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상속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신 우리의 기업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의 드라마를 그 픽처를 가지고 오늘 룻기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룻기서 1장 22절은 두 과부 나오미와 룻,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연합하여 약속의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갔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뭐 할 때요? 보리 추수.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듣잖아요. 경상도 보리 문디다. 경상도 사람을 추수할 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곡물이 양고기도 있지만 바로 밀과 보리입니다. 그들의 주식입니다. 빵을, 떡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 밀과 보리의 씨를 파종하는 때는 이스라엘의 때로 보면은 10월달입니다. 우리하고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파종기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그러다가 밀과 보리가 6개월쯤 지나서 밀과 보리가 자라네, 자라다가 추수할 만한 알곡으로 연거러질 때, 우기가 끝날 때 4월달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도 망치는 거예요. 이런 비는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초림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인 오순절 추수가 시작될 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큰 권능의 강림을 말합니다. 연한 새순처럼 돋아난 초대교회 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서 열방에, 특별히 이방인들의 추수를 감당하도록 많은 시련과 핍박과 가난을 이기고 추수하게 했던 권능의 역사가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늦은 비는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에, 다시 말하면 영혼의 대추수 때에, 분명히 복음서는 말합니다. 추수 때가 세상 끝날이라고. 영혼의 대추수 때가 도래할 때에 부어지는 이런 비의 성령의 권능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범세계적인 성령의 큰 권능입니다. 이런 비가 초대교회 성령의 큰 권능이라면 늦은 비는 말세교회에 부어주는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를 따라 준비된 그릇들, 어떤 그릇들요? 준비된 그릇들, 말씀의 때를 따라 준비된 그릇들에게 영혼의 대추수를 위한 늦은 비 성령의 큰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이 성령의 큰 권능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학벌 좋은 그릇도 있고 권력 많은 그릇도 있고 부자 그릇도 있지만 또 가난하고 빈천한 그릇도 있지만 제일 좋은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금기름이 부어질 만한 그러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늦은 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고 그릇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했다가 놀라운 풍년의 추수로 끝납니다. 룻기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큰 기쁨으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에 역전의 전화위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전의 은혜는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보아스가 주인인 추수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때 큰 흉년의 때에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 공급의 원리, 하나님의 풍요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원리가 있어요. 룻기서 2장 17,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여러분, 이삭 주었는데 우리 그 1리터짜리 물병 있잖아요, 그거 22개를 하루 일해가지고 그걸 기업 물을 짜 보아스가 쭉쭉쭉 많이 이제 던져준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누가 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주시죠. 그분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 정말 추수밭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추수꾼들을 위하여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부스러기를 던져줘요. 22리터 먹고 남을 정도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추수밭에서 자신을 놓아 열심히 일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나타나는 축복의 원리, 영원한 원리를 담대히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더하여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잘 익은 영혼의 알곡 대추수가 끝나고 나면 타작이 시작돼요. 세상의 밭에. 그걸 우리는 큰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룻과 같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한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공중에서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열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열처녀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어요. 세상과 결혼하여 바람의 세상뿐이면 그 때가 오면 참여 못합니다, 잔치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 온 가족들의 영혼이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일은 여러분 미리 예고편으로 항상 일어납니다. 그때는 실제로 일어나요. 그때에 실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 결혼식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맹물 떠가지고 결혼식의 주인에게 들고 가라는 물도온 하인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기쁨을 예고편으로,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결혼식의 예고편을 지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주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 죄인 줄도 모르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추수밭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농사일에 루처럼 동참하여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날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듯이 살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제일 잘 사는 게 뭐냐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년의 때이든지 풍년의 때이든지, 시험이 좀 많을 때이든지 시험이 적을 때이든지 항상 시험 공부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은 나오미와 같이 전하 이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오미와 루세, 보아세 이 놀라운 주님의 계시의 예언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능력들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